이 135편 말씀은 형식상 할렐루야 시편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시작도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할렐루야라는 말로 마친다고 해서 할렐루야 시편으로 불리는데, 이렇게 할렐루야 시편으로 불리는 시편들은 대체로 111편에서 118편까지의 모든 시편들이 다 그렇게 할렐루야 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할렐루야 시는 전형적으로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작성되었던 그런 시의 대표적인 유형이어서 비교적 다윗의 시대보다는 늦은 시기에 만들어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제작된 이유는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성전 예배 때 사용할 찬송가로 제작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성전 찬송가 또는 예배 찬송가 그렇게 불리는 내용입니다. 제목이 할렐루야 시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여러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들을 자세하게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대목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총체적인 서론격인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내용이고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자연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8절에서 그 이후에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출애굽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가 하면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우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 19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말이고 그 다음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자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은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자라 같은 찬송하자라는 말을 세 가지 표현으로 반복해 가면서 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히브리 시의 한 표현 기법입니다. 같은 주제를 가진 내용을 표현을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반복해서 강조해 가는 그런 강조 기법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더 극적으로 표현한 말이 이세 가지 표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말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자는 말과 모든 성도들아 찬송하자라고 하는 말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표현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신앙적인 당연성 이것을 우리에게 많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찬송해야 될 사람들을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읽었던 134편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자라고 했는데 여기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표현된 말이 134편 말씀에서는 주로 밤을 지켜가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야간 당직자와 같았던 밤을 지켜가면서 성전을 보호했던 그런 제사장들이 이 여호와의 종에 해당했다고 보았다면 오늘 읽은 이 135편에서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모든 일반 백성들을 통칭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그 다음 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과 우리 하나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라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일은 제사장들의 직무였고 성전 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일반 백성들 일반 예배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한 여호와의 종은 성전 마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모든 일반 백성들 가리켜서 다 찬송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일종의 특정한 지위에 있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 특별한 직분을 가졌던 제사장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밤을 새워 찬송할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모든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요 직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 맡은 책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가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이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자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신앙의 조상들을 말할 때 그들의 조상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고 대단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다 하고 칭찬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고 야곱의 믿음이 대단하고 요셉의 신앙도 훌륭한 신앙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의 위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향하려 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자꾸 믿음의 세계 속으로 끌어넣으시고 그 믿음의 세계 속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때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때로는 처벌 두어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잔혹하게 처자식을 광야로 내쫓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족한 모습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끄셔서 때로는 용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억지로 목을 잡고 끌어가시듯이 끌으셔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게 하시는 이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우리는 끝없이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고 인간적으로 살려 하고 욕심 따라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또 수정하시고 고치시고 책망하시고 이끄셔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것이죠. 선택도 은혜이고 오늘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도 우리 의지나 생각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늘 유념하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늘 찬송하자라는 것이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찬송인데 이 시인이 보았을 때 하늘에 번개가 한번 번쩍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적당한 때에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 자연계의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눈을 바르게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어떤 우주비행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주비행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만큼 우주인이 우주를 바라보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비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신앙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때가 돼서 비가 온다, 때가 돼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단순히 기상현상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 세상을 살리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자연 관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출애굽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고 바로에게 말했을 때에도 바로가 순종하지 않자 열 가지 재앙으로 그 왕과 신하들의 모든 재산과 마지막에는 장자들까지 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재앙을 발판 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한 가지 목적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서 애굽의 모든 재앙 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들도 살펴보면 단순히 어떤 해가 어두워졌다, 독종들이 생겼다, 메뚜기 찾아왔다, 개구리 나타났다 그런 단순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때 징계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우상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뭐 개구리도 마찬가지였고 파리도 마찬가지고 다 신으로 여겨지던 동물들이었습니다. 뭐 고대인의 생각으로는 그런 존재들이 다 신성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일강도 얼마나 신성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고 나일강이 신들의 처소라고 생각할 만큼 신성한 강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애굽을 지키고 애굽 사람들을 살려주고 한다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상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지나오는 중에 여러 나라들을 만나고 지나왔는데 그들의 갈 길을 방해했던 모든 세력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켜 주셔서 그 광야를 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왕도 그렇고 시온의 왕도 그렇고 가나안의 여러 부족 국가들의 왕들도 그러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력들을 꺾으시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출발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나안에 들어가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은혜고 결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자라는 것이 찬송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15절 말씀 이하에서는 갑자기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이죠. 또 그 우상이라는 것은 만드는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 은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모순이죠.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내 솜씨로 신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내가 섬겨야 될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모순된 이야기, 우스운 이야기겠습니까? 이 모든 만들어진 것 속에는 만든 사람의 능력과 솜씨가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피카소의 냄새가 나고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나 그 안에 사람의 능력이 있을 뿐이고 사람의 손재주가 있을 뿐이지 거기에서 무슨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신성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은금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이걸 신이다라고 칭송하게 되는 이 어리석음이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홀로 걷지도 못하고 눕혀도 일어나지도 못할 존재인데 그를 신이라고 숭배한 어리석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시하고 절대시하는 세상에는 모든 요소들이 다 그와 같은 요소들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자라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우상은 헛것이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들 뿐인데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이 하나님께 찬송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 7, 80년 길면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이 이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 떠날 때 주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인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축복인지 우리가 말로 다 청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나간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고 든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일도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